오늘은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인데 오늘 1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책을 세 권 쓰죠. 20대 한창 젊을 때 아가서를 씁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손에 땀이 있고 모든 기운이 아직은 푸르를 때 얼굴 또 피부가 까만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서술한 책이죠. 그래서 조금 어떤 표현은 뭐 이런 표현을 다 성경에 썼나 싶을 정도로 뜨끈뜨끈하고 조금 농도 짙은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는 이건 성경에서 뺏어도 될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이 아가서는 단순히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나누는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며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암시하는 계시적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인 신랑과 교회인 신부가 어떤 연합을 이룰 것인가를 암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그 위치가 굉장히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먹었겠죠? 장년이 되었어요. 이때는 솔로몬의 인생의 절정기를 달릴 때입니다. 모든 걸 만질 수 있고 눈에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 책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그가 인생의 한 폭풍우 가운데 모든 나라의 국정을 손에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면서 겪는 가운데 그 걸러낸, 말하자면 지혜를 담아낸 계시 책입니다. 그 책의 어투나 말법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애들로 표현하는 법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런 모든 지혜가 담아진 책이 잠언서입니다. 이제 세월의 무게, 그도 할 수 없이 이제 노년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벌써 인생의 시간은 서산에 넘어가는 그 노릇고리 마냥 짧게 남았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나이만큼 세월에 시간이 가는 속도가 정비례한다잖아요.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대요. 그만큼 그래서 시편 기자도 쏜 살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런 거 벌써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그런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먹었죠. 그러면서 노년에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후회가 너무 많아요. 아, 좀 가지고 있을 때, 기운이 남았을 때 이럴 걸 저럴 걸 너무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전도서를 그래서 노인의 한 넋두리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 전도서는 뜻밖에도 그런 심정으로 솔로몬이 막 떠오르는 힘찬 태양과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 대상은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청년의 날, 청년의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노년을 앞두고 솔로몬이 어떤 아쉬움과 어떤 후회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처럼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도서가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근데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텅 비었다라는 의미의 vanity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영어의 모든 70, 80%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 vanity라는 말이 어근이 이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딱 잡았어요. 야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펴보니까 바람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텅 빈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바람 같은 거였다. 살아보니까 바람 같은 거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앞에 거울이 있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송태근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로 거울을 한번 깨요. 와장창 거울이 깨지면 유리조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비추었던 실체인 줄 알았던 실상 같아 보였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허상 또는 텅 빈 이 두 개의 개념이 오늘 여기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 여기 무려 짧은 문장에 다섯 번을 강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건희 씨가 실존 살아있는 인물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희 씨가 돈?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할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에 좀 뭐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런데 송태근이가 돈?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게 뭐 돈을 알아? 지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거예요. 또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예를 들어서 권력? 그거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해가 쿵 하고 떠오르면 언제 있었냐는 듯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송태근이가 권력? 그거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니, 동네 반장도 안 해본 게 권력을 알아지가? 예. 그런데 이 헛되다는 전직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요. 모든 걸 눈으로 보는 대로 가질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했다면 이건 끄떡거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평생에 그는 최고의 부자요. 또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을 첫 번째 논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헛되다. 두 번째 솔로몬이 대오각성하고 깨달았던 게 인생은 불확실하더라. 살아보니까 예측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걸 또는 모순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만 봐도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하면 비전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또 사도들의 그 아주 역동적인 선교와 무슨 전략 이런 용어들을 거기서 생성해내는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사도들이 원해서 갔던 선교지가 없어요. 전부 뭉쳐있으니까 한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버리고 해서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전부 뭐예요? 등 떠밀려 간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행전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래요. 모세, 언제 그가 민족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전략을 짰습니까? 기껏 자기 나름대로는 민족을 구한다고 한답시고 한 게 뭐예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을. 그리고는 40년을 초계와 같이 광야에 바람에 풀지, 그, 지푸라기처럼 불려다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80에, 이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얼마나 버팁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가. 난 말을 못하는데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별별 또 핑계를 다 댑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반마디라도 했으면 기겁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분이 그런 모세의 말대꾸를 다 받아줘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적을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모세는 홀 수 없이 등을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아직 손에 땀이 있을 때는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보면 그렇게 된 게 열에 하나 될까? 그 확률적으로 되는 거겠죠. 거기가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분의 스토리를 써가시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써가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살아보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더라. 왜? 늘 인간은 자기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살아보니까 무의미하더라. 자,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8절에 보십시다. 8절. 우리 오늘 그 귀한 찬양 해주신 찬양대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한 피로를 얘기할까요?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무와 동의어인가 하면 정확히 이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자, 결국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무슨 현상이 오죠? 예, 피로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만물이 세상사가 다 피곤하더라 이 말은 살아보니까 무의미하더라, 무의미를 얘기합니다. 단테의 글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자, 지옥에는 소망이 없겠죠.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지옥 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뭐죠? 고통, 뜨거움. 예, 그런 묘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갈 일도 없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옥이 정말 그런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곳은 의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뜻밖의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하면 무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문어의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가파른 언덕에 사람을 시켜서 돌을 굴러 올리죠. 다 굴러 올리면 다시 떨어뜨려요. 돌을 굴러서. 그럼 다시 올리게 합니다. 이거를 끝없이 반복시켜요. 미치는 거죠. 의미 없이 끝없이 반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미쳐요. 실제로 러시아의 어느 형무소에서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 하면 그 러시아의 추운 겨울에 온 땅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요. 다시 묻어. 옆에 또 파괴합니다. 파. 열심히 죽으라고 파요. 그러면 죄수들이 미쳐요. 점심시간쯤 되면 왜 그럴까요? 그 땅 파는 노동의 강도가 세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칠까요? 무의미 때문에 미쳐요. 무의미 때문에. 우리도 왜 의미 없는 사람과 앉아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뭔가를 해야만 할 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 말이 달라지죠. 오죽했으면 야곱이 7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근데 그 7년을 노동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그 세월을 야곱이 견뎠을까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라는 고백으로 견뎠던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의미한 걸 못 견뎌요.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사가 이렇게 다 무의미하더라,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커다란 질문 하나를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인데 3절을 한번 같이 전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슨 질문을 하나? 3절 시작.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커다란 담론이에요. 솔로몬이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온 인류에게, 온 젊은 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이건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남는 거냐? 자,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없죠. 이론이라도 남기기 위해 장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상업적 개념이 개입됩니다. 무엇이 남냐? 인생이.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이런 뜻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원하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세상 살아보니까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면 그 무엇이 영원한 거냐? 이 질문을 거대 담론으로 온 인류 앞에 다가오는 청년 세대 앞에 지금 솔로몬이 던지고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결국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대답을 한 세 군데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3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매들이 13장 8절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십시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다. 아, 인류의 소망인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자, 우리는 영원한 분만 바짝 매달려 있거나 붙들면 돼요. 맞죠?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첫 번째 답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건 뭘까? 마태복음 24장. 우리 형제들이 한번 찾으십시오. 24장. 35절. 자, 우리 형제들이 35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뭐가 영원해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히 끝도 한도 없이 그냥 이어질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의 진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완성되어 그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여기 딱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남는 것은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무엇이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만 완성되어 영원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또 영원할까? 자, 우리 요한 1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이게 1부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찾았습니다. 2장 17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요한일서는 좀 찾기가 애매한 데 들어가 있어서. 자, 찾으셨으면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정리합시다. 첫째는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아멘은 해놨는데 한 가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부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오늘은 뭐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예, 6장.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40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가 하신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내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또 형 본체도 똑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제 어떤 녀석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는 애들도 많지만 뭐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봤더니 아들을 보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이왕 밑바닥까지 가는 김에 조금 더 합시다. 뭐냐면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영생. 뭐 평소에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선교를 하다 전도를 하다 당신이 말하는 영생이 뭐요? 라고 누가 뾰족히 질문을 한다면 또 막막해지거나 딱히 대답할 정의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들이 빌비재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자 17장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는 누구든지 당신 속에 있는 그 영생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 믿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다는 개념처럼 생명의 끊임없는 왕성한 먹고 마시는 관계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믿습니까? 자, 세 가지 영원한 것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영원한 것에 대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답은 알았어요. 답은 알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명한 주제를 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마지막 우리의 해결점이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해답에 가까운, 아니, 해답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해답인 힌트 하나를 감추어 놨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앞으로 이 속담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대문 열쇠는 늘 문 가까이 숨겨놓는 법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부 다 가난한 시절에 열쇠 하나 가지고 식구들이 아는 비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사용할 때가 있었죠.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그 열쇠를 그 담 셋째 구멍 그 돌멩이 밑에다가 놓을 테니까 거기다 찾아가지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그 밥 태워서 먹고 그래라.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청파동인데 엄마가 그 열쇠를 저기 무슨 역삼동에다가 숨겨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늘 그 대문 열쇠는 문 어디 근처에다 숨겨놓는 법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술케 하실 때 그 챕터의 키워드가 항상 거의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째는 다윗의 아들, 둘째는 예루살렘 왕, 셋째는, 자, 이것이 한글 성경의 순서입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 예루살렘 왕이에요. 자, 이 순서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직함이나 이름을 쓸 때 항상 중요한 순서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전도자가 맨 뒤에 가버렸어요. 이건 좀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솔로몬은 이 마지막 노년에 젊은 세대들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직함이 뭐였는가 하면 전도자라는 직함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웠어요. 또 아버지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산 것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직함으로 살았던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마지막 그리고 영원히 남을 가치의 직함은 뭐란 얘기입니까? 전도자로서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제일 앞에 놓고 있어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직함이 있겠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회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이사장도 있고 있는데 제가 어디 프로필을 줄 때 제일 앞에다 놓는 직함이 뭘까요? 제일 앞에다 놓는 직함이 삼일교회 담임 목사. 이게 제일 앞에다 놓는 직함이에요.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외에는 다른 프로필을 주지 않습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일 앞에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 마지막 글에다가 다윗의 왕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자기는 가장 영원히 남는 가치로서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을 정리하고 마감해야 될 것인가를 남은 순례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제 3일교회 부임해서 이제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하고 두 주가 지났는데 들어와서 많이 놀래고 있고 또 놀란 것들이 뭐냐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1년에 사실 직장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 휴가를 잘라서 그리고 그 시간을 이런 기회로 선교회 하는 기회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늘 하니까 의리에 그르려니 하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뭐 회비도 또 내야 돼요. 그것도 뭐 싸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제주도 따라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회비 내라 그래서 회비 냈어요. 회비 15만 원. 그러니까 참 놀랬어요. 네? 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만큼 성도들이 시간도 물질도 헌신을 해요. 그리고 1년에 그래도 두 주 또는 석 주 한 텀을 전도자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한 20여일 전도의 기간인 선교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난주 영덕 울진 그 선교지에서도 예상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자라서 한 10여 개 연계교회 저희가 봉사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년 내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그 어린아이들,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화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나 우리 그 담당 목사님 보내가지고 좀 헌금도 좀 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오늘 나가시다가 많이 모자라요. 군선교도 지금 팀원이 모자르고 도시선교도 모자르고 또 여러 군데 지금 많이 모자릅니다. 거기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청을 하십시오. 뭐래도 하나 내가 순종해서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인데 그 전라남도 그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한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맨날 며칠 몇 시에 좀 여기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려갔더니 그 정남 경찰청사가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아주 낡았어요. 무슨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막 아주 일제시대 때 그 목조 건물이 있죠. 그런 유형이에요. 긴 복도 끝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허름한 문을 하나 열어요. 안에 보니까는 아주 깔끔하게 그 리모델링한 그 예배처소가 하나, 웬 교회 모양의 예배처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 공간입니까? 그랬더니 부임을 하자마자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고 이제 청사 구석구석을 돌아보다가 청소함을 놓는 허름한 비워도 될 만한 공간이 하나 있길래 거길 좀 비워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조직사회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어른이 점심시간마다 어디로 없어지길래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제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이 청장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점심시간마다 거기 으슥한 공간에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며칠 본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있던 나의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형의 스타일 신자들이 이제 하나씩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이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연히 기도 모임이 되고 예배 모임이 돼서 어쨌든 찬양대까지 갖추어진 하나의 조그만 교회당이 청사 안에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 예배를 위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일정을 마치고 얼마나 청사가 그 훈훈한지 따뜻하고 정감이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는 뭐 여기 경찰청 총수로 온 게 아니고 전도자로 왔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전도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매점에 가서 매점 그 물건 파는 자매한테도 아주 친절하게 직접 물건을 주고 사고 팔면서 또 사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전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 뭐 경찰 책임자로 온 게 아니고 전도자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녹아져야 될 삶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사로 부르셨습니까? 또는 공무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원론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다윗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전도자로서.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오고 온 젊은 세대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거대 화두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자의 걸음이 여러분들 걸음 속에 그대로 구현되고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바다 대풍같이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인 같이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은 채로 두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문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직장, 저런 직업, 저런 직함을 가지고 살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직함은 전도자의 직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순종이 쉬임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도자의 삶을 내려놓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